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13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시비안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오늘날의 예멘 지역에 해당되는 왕국입니다. 마립이라는 곳을 수도로 하여서 남아라비아를 지배했던 유목민들로서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그들이 때를 지어 행상이나 약탈꾼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바의 상인들은 금과 향품과 보석과 향료와 유향 등의 상품을 인도와 아프리카와 베니게의 여러 지방과 교역하면서 이러한 대상로를 지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업으로 축적된 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성경의 욥기와 시편과 에스겔서에 등장하는데 주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대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바의 여왕은 낙타를 타고 무려 192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한 끝에 솔로몬 왕을 방문하였습니다. 베일에 쌓인 사막의 여왕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부자이며 명성을 지녔던 솔로몬과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화제거리가 되었고 문학과 예술작품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에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유대교와 에티오피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이 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식의 후일 느부갓네살 왕과 에티오피아의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한 스바의 여왕은 그 지혜가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3전에 의하면 그의 건축물인 성전과 왕궁과 모든 행정력을 보고 목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정실이 황홀하여졌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두 번 더 등장하였는데 모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다음에 놀라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만을 놓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스바 여왕이 놀라는 것은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은 그를 보고 탐복하고 감탄에 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복주신 솔로몬의 왕국을 목격하고 왕에게 부여하신 지혜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소문의 실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된다라고 오히려 솔로몬의 명성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자리 위에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히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단순히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왕국의 모형으로서 솔로몬 왕국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응답으로 가져온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이방인들의 방문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을 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와 존영과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입금이 무려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오늘날의 그 이 내용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23톤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육상과 해상의 무역의 수입과 왕의 소유지의 수입과 외국 사신들의 예물과 정복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금과 이 모든 것들의 수입의 총칭인 것이죠. 솔로몬은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고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바논의 자신의 궁에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여섯 층계와 금 발판과 보좌의 좌우편에 각각 열두 사자를 두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으며 레바논의 궁의 그릇들도 모두 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솔로몬은 왕궁의 그냥 부자였다. 그들이 대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역대하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막대한 부와 뛰어난 지혜는 일찍이 그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의 크기가 천하 열왕의 것들과 비교되는 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솔로몬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 기사를 아예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져 있는 역대기라는 그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삶에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역대기의 내용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면 여호와 신앙을 바로 갖기만 한다라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 통치의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죽음의 사실만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솔로몬의 죽음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그의 노년의 타락의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아내로 드리고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을 궁으로 들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어지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솔로몬이 힘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통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점점 분별력을 상실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여인들의 가문이론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녀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능력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신 은혜가 오히려 이것이 통제할 수 없을 때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좌절과 큰 무너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만 많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패망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이상적인 왕으로 예표하긴 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의 성에 장사된 죽은 왕이며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오실 진정한 왕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진 힘과 지혜와 부로 인해서 타락하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시고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만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